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나타날 때에 변화되는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았어요.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다면 오늘은 그 의로 통치하는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제목을 일단 올바른 인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올바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바르게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라면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쁘게 이야기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좋게 이야기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바르게 인정된 건 아니죠. 안 좋은 사람은 솔직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인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게 될 때에 또 다른 축복이 뭔가 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정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기 전에는 바르게 인정되지 못했던 거죠. 아니 별거 아닌 사람이 돈 좀 갖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게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있고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의로 진정한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정상화가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르게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귀로 잘 듣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썩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색안경 끼고 있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시간은 좀 가겠지만 짧게 예를 들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후반기가 되면 웬 양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요? 웬 김씨가 그렇게 많아져요? 제가 김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외가가 김가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양반이 많아지느냐고요. 양반 많아지는 비결이 생겼네요. 임진왜란 지나가고 날마다 뭐 그러니까 전쟁이 조선반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족보가 불태워져 가기도 하고 족보를 돈으로 사오기도 하고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은 돼도 될까 모르겠는데 상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니오노 미음을 써야 되는데 그게 말이 착착 입에 달라붙는데 상 니오노 미음들이 갑자기 돈으로 족보를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갓 쓰고 상투 쓰고 이랬던 양반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존귀하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계급 사회에 있어서 본래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성경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인품이 귀하다라는 뜻이고 계급 사회에서 놓고 보면 계급이 높은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하지도 않은데 존귀한 자라고 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공부도 많이 못했던 사람이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돈 주고 계급장 사듯이 그냥 뭐 박사학위 사오고 이러는 것처럼 존귀한 척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로 통치하시는 왕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하지만 가짜는 가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사야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델리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생과 부의 고상함은 인격의 고상함에 결국은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인격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격에 고상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델리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끝에 가보면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겠다.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깨달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들어보신 이름이면 격하게 고개를 좀 끄덕여 봐 주십시오. 나발. 막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 아내의 이름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자로 시작하네요.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밀어난 사람이에요. 아내가 직접 얘기를 해요. 아예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여기서 주는 다윗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실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400명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병과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지켜주고 그리고 뭐 목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시즌이 끝나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발한테 우리를 좀 임금을 좀 주십시오. 페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윗이 누군데 나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능력을 보여서 그냥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 차고 간 거예요. 죽이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짜잔 하고 먼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예요. 다윗님, 우리 남편 나발이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마 제가 표현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 발톱에 때만도 못한 양반이에요. 그 사람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용을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어리석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과 마음이 악해요. 말도 악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욕을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봤나요? 진짜 똑똑한 사람. IQ 높은 사람 말고 진짜 우리가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 욕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말로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챙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할까요? 두 번째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것만 해요. 그 어리석은 건 뭐냐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발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의, 공의가 아니라 나쁜 생각만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제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네 가지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 번역이 요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동사 앞에 그러니까 이 동사를 부정사로 써요. 부정사로 쓰고 있는데 부정사는 무슨 말이냐면 to,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거. 그걸 부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예요. 미래형도 아니고 뭐 하여튼 딱 원형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간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To practice ungodliness 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것을 to practice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ungodliness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이 무슨 하나님의 뜻은 그걸 뭐 하려고 따라와 그러면서 반대하는 것을 간사한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패역한 말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to utter erro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한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야 빼앗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는 말은 정말 desperate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삐딱하게 하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안의 표현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갑질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도 배는 게 없고 사람도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과 행동 모두가 악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요 고놈하고 똑같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설교 원고는 이제 이미 맞춰놨지만 또 묵상하고 읽고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큰일 났다. 나 자꾸 누구 생각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말과 마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 악해요. 그들의 도구가 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영어 단어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자막을 좀 열어주실래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scoundre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건달,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tro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발음도 사실은 안 돼요. 많이 듣고 연습한 거에 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막대게 자란 사람, 버릇없는 사람, 막대게 그냥 못 뜯쳐먹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막대 먹은 다음 자막이 있어요. 그리고 막대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도구들이 악하다. 이 도구는 우리 성경에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악하고 그리고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행하고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악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저 사람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악하죠. 악한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오는 거로 써요. 그래서 훔쳐올 때도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훔쳐올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19세기에 조셉 알렉산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쓰세요. 서둘러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부정직한 술책과 가난한 자에게 불친절한 행실을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학력을 위조한다든가 뭐 표창장에 도장을 그냥 어떻게 해서 찍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악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악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죠. 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고 올까? 완전히 부리가 판치는 거죠.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 혼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될 때는 유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속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함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말을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7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억울한 일을 가난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욕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꾹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공의로 펼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산행을 하는 그룹들이 제법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산을 다니십니다. 근데 산행을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산행을 하는데 그러면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코스를 이미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아, 나 여기 가본대요. 나 일로 안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막 우기면 돼요? 안 돼요? 같이 그룹으로 갔잖아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이제 대반전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를 하더니 8절에 가서는 반대로 존귀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계획만 하는데 존귀한 자는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고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존귀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존귀한 자를 누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메시아 그러면 안 돼요. 이 메시아는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올 때에 존귀한 자는 이렇게 드러날 거다라고 했으면 이 존귀한 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주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누가 존귀한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존귀해야 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든 것이 존귀해야 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존귀한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존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존귀해야 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The chief and the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